시편 67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 위에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양을 드립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높으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광대하신 주여, 작고 작은 저희를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범사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 매 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찬양을 올리게 하시옵소서. 미련한 저희가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오늘도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실로 모든 형제와 자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4장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 사람아, 너는 납작한 흙 벽돌을 가져와서 내 앞에 놓고 그 위에다 한 성읍 곧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라. 그런 다음 그 도성을 포위하는 행위를 시작하여라. 곧 성벽을 공격할 사다리를 세우고 공격용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허물어뜨릴 쇠망치를 배치시켜라. 그런 다음 또 얇은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도성 사이에 두어 철 성벽을 세우고 대적이 그 도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그 도성을 내워싸라.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한 징조인데 곧 머자나 예루살렘 도성이 이처럼 포위 공격을 당할 것이다. 또 너는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도록 하여라. 내가 그렇게 누워있는 날 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감당하게 된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횟수대로 내가 감당해야 할 날수를 정해두었는데 그 날수는 곧 390일이다. 그러므로 너는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날수가 다 차면 너는 이제 오른편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유다 족속을 위해서는 내가 그 날수를 40일로 정하였는데 여기서 1일은 1년을 가리킨다. 너는 또 그렇게 누워있을 때에도 내 얼굴을 포위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붙인 채 그 도성의 멸망을 예언하라. 이때 내가 내 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내가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돌아눕지 못하게 할 것이니 내가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한 모든 날수를 다 채울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준비하여 그것들을 모두 한 그릇에 담은 뒤 그것들로 빵을 굽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그 빵을 내내 먹도록 하여라. 그 빵을 먹되 하루에 빵 20세겔의 무게만큼만 달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물도 마시되 하루에 6분의 1 희린만큼씩만 재어 시간을 정해놓고 따라 마셔라. 너는 그것을 보리빵처럼 만들어서 먹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인분으로 불을 지펴 굽도록 하여라 하셨다. 주께서 계속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온 세상의 뭇 민족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어 흩을 것이니 그들이 거기서 이처럼 부정한 빵을 먹게 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그때에 내가 말했다. 아, 주 하나님이시여, 어찌 그런 일을 제게 시키시는 것입니까? 지금껏 저는 제 몸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은 동물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또 온갖 부정한 고기들도 제 입으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테니 너는 그것으로 빵을 굽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가 머자나 예루살렘의 식량 공급을 모두 끊어버릴 것이니 그때의 사람들은 근심에 휩싸인 채 빵을 조금씩 달아서 먹을 것이고 공포에 휩싸인 채 물을 조금씩 재어서 마실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빵과 물이 극히 부족할 것이므로 백성들은 잔뜩 겁에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쇠약해져 말라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스겔 4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에스겔이 실물 예언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모형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토판에다가 즉 납작한 흙벽돌에다가 예루살렘 도성을 그리고 거기다가 사다리도 세우고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공격용 흙 언덕도 쌓고 진을 치고 쇠망지도 배치하고 이게 뭔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또 얇은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과 도성 사이에 두어가지고 철성벽을 세우고 도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도성을 내워싸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에스겔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들 가운데 이런 일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면 듣지 않을 것이니 행동으로 보여주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입을 다물고 이것을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행동해야 됐던 것은 그 앞에서 누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야 됐고 유다 족속의 죄악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오른편으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줄로 묶어라. 너 자신을 그렇게 내가 묶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누워 있는 동안은 꼼짝 않고 있어야 됐나 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포위가 견고하게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걸로 보아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390년 정도, 유다의 배교가 40년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고국 예루살렘이 남아있으니까 아 우리 곧 돌아갈 거다. 다 잘될 거다. 애굽이 도와줄 거다. 주님이 그런 기대를 다 허무십니다. 주님이 이런 행위를 선지자에게 하게 하신 것은 보고 어떻게 해서든 깨닫고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서커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에스겔이 감당해야 됐던 행위는 바로 그의 식사입니다. 390일 내내 먹어야 했던 이 잡곡 빵은요 상당히 누추한 것이었습니다. 밀보리, 콩, 팥, 조, 귀리 이것을 아주 조금씩 그리고 섞어서 시간을 정해서 물도 아주 조금씩 적은 빵, 적은 물 먹고 마셔야 됐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인분으로 처음에는 구하라 했는데 에스겔이 주께 청원하자 주님이 그것을 짐승의 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누추한 것을 하게 하셔요. 자, 쇠똥으로 조금의 빵을 굽고 조금의 물을 마시면서 그 모형 앞에 누워있는 에스겔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참 해괴하다. 해괴하다.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훨씬 낫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러시죠.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않고 또 고구려도 피리를 불어도 춤만 추고 고구려도 울지도 않고 반응이 없는 세대.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 하기도 하셨죠. 이러한 행위들은요,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관심 있게 지켜오면서 스스로 생각하다가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정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설교에 있어서도 또 가르침에 있어서도 이 번역의 원칙, 즉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님께서 듣는 자, 그의 마음을 깨뜨리지 않으시면 절대로 아무리 쉬운 언어로 전해도 결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또 알고 있어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돌이키고 헛된 소망을 버렸는가. 가장 궁금한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잘 들으세요. 그들이 그렇게도 견고하게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들의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초라한 빵을 먹고 부족한 물을 마시면서 견디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것이 그들에게 화근이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노인 받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이겨내고 말 것입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참된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할 것이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고 벌이가 좋아지고 자네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우리 지평수가 넓어지고 이게 복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아, 내가 옛날에는 되게 우울했는데 지금 기분이 좋아지고, 이것도 성경의 목적, 복음이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 일면 우리에게 망함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좋을 때도 있다고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함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말씀입니까?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거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 잿구덩이에서 끝까지 약속을 이루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땅에 말이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땅에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듣든 아니 듣든 에스겔이 전한 대로 주의 메시지를 잘 증거해야 합니다. 포로들, 예루살렘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심판의 때를 마땅히 생각하고 경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말씀하시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리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홍수 날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노아가 실물로 예언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바로 지금 예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듣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신자의 자세는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사도행전 말씀 봤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도 얘기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는 심판 때에도 주의 손에, 지금 살아서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인데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직접 메시지를 듣고 주께서 보시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먹는 게 낙인데 매일 조금의 빵, 그것도 별로 맛없는 빵이죠. 조금의 물, 이거 1리터도 안 되는 물이에요. 하루에 한 500에서 600g 정도 될까요? 600, 생수 500리터 조금 넘는 것 정도.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눕고 꼼짝하지 않아야 되고. 뭐하냐? 소꿉놀이 하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도 선지자는 외롭지만 이 길을 가야 됐어요. 그게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지 말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전하면 우습게 여길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이 외로움은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받게 되는 핍박은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 주의 명령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이 길을 갑시다. 분명히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믿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마지막엔 등 돌리고요. 배반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길을 갑시다. 예수 믿고 부자 되었네. 예수 믿고 존귀하게 되었네. 예수 믿고 높아졌네. 요셉과 다니엘을 예로 들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요셉은요, 기본적으로 고향을 떠난 고통이 있었어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돼도 포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외롭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면서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쳐들며 주님 손에, 심판의 손에 빠져들지 않도록 오늘도 모든 지혜로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외롭지만 주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부탁입니다. 성경 배포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리비아의 무사 형제는 예수님 믿은 뒤로 가족들의 박해로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박해로부터 무사 형제가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박해로 인해 신앙을 잃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흐라 자매는 박해가 극심한 삶을 함께 인내해갈 신실한 기독교인 동반자를 찾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인구의 0.5%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함께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흐라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탄과 리비아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 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